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12일 전체 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개시를 촉구한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전체 81명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22명으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앞으로 최대 6개월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직은 중도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신 수행합니다. 브라질 상원은 앞으로 투기 가동을 통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후 투기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강주에 퇴진하고 남은 임기 2018년 말까지 테메르 부통령이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성들에게 2016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등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경고했습니다. WHO는 12일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소두충과 다른 뇌 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일치된 과학적 증거가 있다며 특히 임산부는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또 리우데자나이루와 다른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운동선수들은 몸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충제를 사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또 에어컨이 작동되는 방에 머물고 창문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특히 지카 바이러스가 승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보호기구를 사용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승접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8월 5일 개막해 9월 18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되고 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위협을 이유로 여러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일각에선 연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제올림픽기구 IOC는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IOC는 11일 지카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올림픽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근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3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갔다니 겐 방위상이 12일 도쿄 이치카야의 방위성 부지 등 수도권 세 곳에 배치한 패트리엇 부대의 철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 3월에 이차카야와 아사카, 나라시노의 자위대 시설에 패트리엇 3 부대를 배치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안으로 들어올 경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11일 요격 명령을 해제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11일 발생한 과격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폭탄 공격으로 인한 희생자가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날 연쇄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자 외에도 165명이 다쳤고 이날 하루 발생 인명피해 규모로는 올해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ISIL의 첫 번째 공격은 바그다드 시아파 지역 사르드 시티의 한 시장에서 발생해 63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두 번째 공격은 북서부 카드미아 지역의 경찰서, 세 번째 공격은 북부 자미아 지역을 겨냥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30명이 숨졌습니다.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시아파 민병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엔 집계에 따르면 이라크에선 지난달에만 741명이 숨지고 이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가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41%, 트럼프 후보는 40%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응답자의 19%는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될 본선거가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인민의 생활보다 핵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쿠웨이트를 오가던 고려항공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이 포함된 이른바 4D 작전 개념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보도문을 12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미한 동맹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억제전략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인 4D 작전 개념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개념으로 이 작전 개념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이 포함됩니다. 양측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 첫 회의도 열고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KIDD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정책 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와 에이브러험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한국 측에서는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외교부 북미국장 등 주요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KIDD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3대 권력기구인 당과 내각, 군부에 이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정은식의 이른바 시스템 통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 숙청 정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보인 당 지도부 인사는 전문 분야별로 핵심 정예들을 배치함으로써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최룡해와 박봉주, 황병서가 각각 당과 정, 군을 대표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나란히 진입한 겁니다. 최룡해는 특히 비서국 대신에 신설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의 부위원장 9명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됨으로써 당내 2인자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관료인 박봉주 내각 총리는 당초 고령을 이유로 일선 후퇴까지 점쳐졌지만 오히려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한층 힘이 실렸다는 관측입니다. 정치군인 출신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제1위원장의 군 장악에 앞장서온 군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제1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부족한 자신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에게 당과 내각, 군부 등 3대 권력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은 한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아직도 모든 국정을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핵심 엘리트들한테 그 해당 분야를 총괄 책임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잘 못하면 거기 책임을 묻겠다. 어떤 책임 정치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그 당 운영, 국가 운영에, 정권 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박사는 외무상에서 당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리수용이나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통일전선부장 등 기존 직책을 유지하면서 정무국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김영철도 북한의 외교와 대남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하려는 김제1위원장의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7차 당대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당인사에 시스템을 중시한 김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박사는 특히 최룡해가 당내 2인자로 부상함으로써 한때 중국과 러시아에 김제1위원장의 특사로 갔던 그가 다시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당대당 관계로 당내 위상이 중국의 엘리트를 만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가 정치국 위원 자격이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중국과의 협상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오른 데 대해선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 그걸 이번에 당 규약까지 못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경제하고 핵과 같이 맞물려서 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군사위원회에 좀 드물게 내각 총리를 이번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가 권한을 준 만큼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제1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숙청 정치가 지속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또 북한 노동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한국 전문가들은 기존의 것들을 나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민생활보다는 핵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제1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과학기술 강국, 식량 자급자족, 경공업 발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현재 북한 경제의 후진성과 불균형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특히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력 문제를 푸는 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며 무엇보다 전력 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에너지와 전력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볼 수도 있죠. 자기들의 치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분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한 것은 근본 놓고 본다면 오히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 연구위원은 하지만 전력 문제를 비롯해 이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이 새로울 게 없는 그동안 해왔던 걸 종합적으로 나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역시 에너지와 전력난 문제는 늘 북한이 해오던 이야기라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 역량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댐을 만들었지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물이 줄줄 새는 건 물론 수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터빈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탄의 대중국 수출로 내수 공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그 도입 없이는 자체적 역량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외부의 자본 도입, 기술 도입 이건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뭐 힘들 겁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은 북한이 5개년 전략이라고 못 박은 건 선핵과 연관이 있다면서 2020년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안에 인민경제발전이나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을 강조하기보단 핵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소형화를 5년 안에 완성을 하니까 이때는 절대 이 대북제재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치를 세우고 이 5년 안에는 대외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축소시키고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래서 실현할 수 없는 계획보다도 그냥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 팀장은 아울러 이번 국가발전 5개년 전략에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핵을 완성해가면서 당면 과제로 과학기술, 경제 강국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계획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번엔 북한이 목표가 아닌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김 팀장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어제 발간한 2016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가동된 개성공단의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생산액은 3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은 5억 6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서 최초로 연간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액도 개성공단 생산액의 급증으로 27억 1,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당대회 선전을 위해 해외 취재진 100여 명을 받아들였죠. 그 효과를 봤을까요? 북한에 다녀온 해외 취재진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자신들의 북한 취재 경험담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의 노골적인 언론 통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 워싱턴의 많은 기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정부의 주요 일정부터 챙겨봅니다. 전날에 미리 발송된 주요 관리들의 일정과 행사들을 보며 취재 계획을 짜고 카메라 담당자들은 미리 행사장에 가 촬영 준비를 합니다. 주중 매일 열리는 정부 부처의 정례 회견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사 뒤엔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정부 책임자들에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쇄도합니다.
It's just not growing.
Have we been growing? Has the economy been growing? Yes, it is.
Those are facts. That's what he said. He said it's just not growing quick enough for us to take the training wheels.
이런 과정은 모든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언론의 가장 기본적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19조를 통해 언론 등 모든 지구촌 주민들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당대회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블로그를 통해 당대회의 공식 일정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도쿄 특파원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당대회 첫날인 6일 관련 소식을 한국 언론들을 통해 봐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하루 일정을 스스로 짠 적이 없고 모든 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져 다음 일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게다가 당대회 현장이 아닌 병원과 공장, 평양을 찾는 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지하철 소수역을 방문해 정부의 선전성동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만을 억지로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의 벤자민 이스마일 국장은 VOA에 이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당대회 역시 외신들을 활용해 어린 지도자를 선전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e regime shows what it wants to show and try to use the foreign press to at the same time.
이스마일 국장은 하지만 철저한 검열 속에서도 외신 기자들은 정권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있다며 북한을 잘 아는 기자들이 북한을 더 많이 방문하는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을 취재한 기자들은 북한에서 겪은 경험들을 자세히 전하며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니콜라스 와드임 기자는 10일 북한 취재 여행은 오싹한 순간들로 가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심지어 신생아들까지 선전 무대에 올려 당대회를 적극 선전했다는 겁니다. 와뎀 기자는 간호사가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는 세 쌍둥이의 가녀린 손을 잡아 기자들에게 흔드는 모습은 가장 오싹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거리에서 우비를 입은 딸이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모습, 전차에서 자신에게 웃으며 손을 흔든 채 사라진 아줌마들의 일상적 모습이 이 진열장 도시 평양에선 더 특별해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파이필드 특파원은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일본의 독립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가 펴내는 잡지 린진강을 봐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잡지는 아시아 프레스 소속 북한 여러 지역의 기자들이 은밀하게 북한 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타임스 신문 베이징 지국의 줄리 마키넨 기자는 안내원들의 통제가 너무 심해 기자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한 기자가 주민들이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 또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가로채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감시원들은 기자들에게 질문이 너무 많다는 등 문제를 삼았고 감시원들에게 따졌던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로이터 등 여러 언론사 기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 행사장 취재에서 배제돼야 했습니다. 북한인들의 삶을 그린 세상에 부럼 없어란 책의 저자로 알려진 LA타임스의 바브라 데미 기자는 이런 황당한 취재 문제를 지적하며 서방 기자들이 북한에서 봉기하다란 제목의 글을 미국의 유명 문화 주간지인 더 뉴요커에 기고했습니다. 데미 기자는 북한 당국이 외신들을 북한 매체들처럼 새 지도자에 대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 했지만 외신들은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은 북한 정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다 추방됐고 기자들은 감시원들과 논쟁하며 북한 내 취재 관습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BC 방송의 루퍼트 윈필드 헤이스 도쿄 특파원은 추방 뒤 취재팀이 북한에서 겪은 이런 통제와 신경 과민은 수면 아래에 있는 북한 정권의 취약함과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데미 기자는 북한의 이런 행태를 체면 유지에 사로잡힌 국가에 비유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언론의 독립적 기능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외신들의 비판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 언론은 정부의 나팔수에 불과해 주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내려 먹히고 싶은 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말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진성 씨 역시 VOA에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에 3대 세습과 압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동화라는 것은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런데 북한은 자유 언론이 없으니까 뭐지 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충성심 강요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그런 부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1일 성명에서 이런 행태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민의 기본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경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북한이 세계 언론 검열과 자유 지시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엔 사고와 양심, 종교, 의견, 표현, 정보, 집회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저희 VOA는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1990년대 한국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씨의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김정은 체제가 핵과 경제 제재 등으로 밝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그 노동당 대회에서 그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네. 제1비서가 이제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수위가 된 것일까요?
그렇죠. 완전한 수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 지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비서는 아버지가 청비서 아닙니까? 영원한 청비서죠. 따라서 아버지 김정일을 제쳐놓고 다시 자기가 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청비서로 이미 김정일을 그 임명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번에 명칭을 달리하고 수위 자리를 만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항구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확산 방지 의무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하나의 프로파간다죠. 완전한 선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 바로 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다는 병진 노선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핵은 영원히 가져야 되겠다. 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더니 또는 세계적인 핵 확산을 그 방지하는 데 공헌하겠다더니 하는 것은 이건 헛된 말이죠. 전 그 일정의 그 외교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북과 남은 통일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남북 군사회담을 남북 당국 군사당국 간 회담을 할 때 무엇을 북쪽이 우리에게 제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그 중단하려든가 또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든가 모든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원인은 주한 미군에게 있다. 따라서 미군 철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제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제안하면은 언제나 얘기했던 대로 불바다 운운하는 그런 위협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군사회담을 먼저 받을 가닥이 없고 군사회담은 개최된다고 해도 큰 성과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 관련해 그 5개년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또 경제 개발 활성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계획이 아니라 경제 그 발전 전략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것은 선행 부분이 이 문제가 되겠죠. 아, 먼저 할 것과 뒤로 할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해보자는 얘기죠. 선행 부분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식량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송 문제라든가 지하자원 개발 문제. 따라서 경고업 같은 것은 뒤로 밀리겠죠.
북한이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회 이후에는 핵실험을 할까요?
저는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영구히 가지려고 할 것이고 자기들을 핵 보유 국가라는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슨 수소폭탄은 그 완전하게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사일도 지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RBM, 중거리 미사일, ICBM보다 조금 작은 흔히 얘기하는 무스탄 미사일 발사 같은 데서 세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 무스탄 발사 세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핵 그 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이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그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 개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고위급 인사를 이번 그 당대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악화된 그 북한 중국 관계가 오래 갈 거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건 중국의 경우 대단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75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금 아시아에서의 그 군사력 증강의 주 명분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되고 현대적 장비가 계속해서 배치될 텐데 이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따라서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을 떼버릴 수도 없고 대단히 애매한 가운데서 북쪽에 관한 그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압력, 제재 이것을 계속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가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등소평은 1970년대 후반 당대회를 통해 개방을 시작하고 또 소련의 후르슈초프도 1950년대 당대회를 통해 스탈린 격화운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중국 공산당과 비교해서 당내 토론, 즉 당내 민주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 소련 공산당의 경우는 1956년에 56년 2월에 있었던 제24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슈초프에 의해서 스탈린 격화운동과 평화공전 노선이 결정됐고 또 1983년에 중국에서는 또 11기 6준전에 제6차 당중앙위원회에서 모택동의 그 과오를 부분적으로 약간의 과오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문화혁명 때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선대들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세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북쪽의 경우는 세습입니다.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은 유훈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비판해야 되니까 이것이 북쪽의 가장 그 어려운 점입니다. 저는 그 세습이 계속되는 한 북한에서 선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그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김정은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특히 그 당 그 대표들 참가한 3천여 명의 그 대표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난 5년간 전개한 숙청, 장성택을 비롯해서 군부 숙청에서 보여준 이 공포 정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공포 정치로 당분간 체제 안정을 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오늘은 이 강인덕 한국 전 통일부 장관의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대담에는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쿠웨이트를 오가는 고려항공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과 쿠웨이트 시티를 왕복했던 북한 고려항공 JS-161과 162편이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와 운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Flightradar24에 따르면 쿠웨이트 시티행 고려항공 JS-161편과 평양으로 돌아오는 JS-162편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급유를 위해 경유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도 착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려항공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해당 항공편의 스케줄은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던 해당 항공편이 3월과 4월 두 달간 운항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려항공이 쿠웨이트 시티 노선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레이더 24 측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항공편이 2월 이전까지 수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항을 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오전 4시 44분 쿠웨이트 공항을 이륙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 매주 1회씩 쿠웨이트 시티로의 정기 노선을 편성했으며 이후 월 1회 노선으로 변경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두 달 연속 해당 노선을 띄우지 않은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자 보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이번 운항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고려항공이 화물을 검색해야 하는 제재의 규정 때문에 고려항공과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공항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12년 북한에서 체포된 뒤 2년 만에 풀려난 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가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거대한 감옥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베시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김동철 씨와 오토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했습니다.
I believe that we need to give the same attention to the two Americans. Still in custody in DPRK.
배 씨는 11일 워싱턴 미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 언론 등의 취재와 보도 등이 자신의 석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재 북한에 수감 중인 두 명의 미국인에게도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김동철 씨에게 간첩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고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북한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억류 미국인들의 이름과 형량을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인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연민을 가짐으로써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억류 당시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살고 있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oor society function as a big giant cell in a way.
배 씨는 북한인들이 한국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40배 더 크다는 사실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등 바깥 세계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북한인들에게 연민을 갖게 됐고 전 세계가 억압적 정권 아래 고통받는 2,400만 명의 북한인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배 씨 석방 노력을 기울였던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릭 라슨 하원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배 씨는 행사에 앞서 랭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2014년 1월 배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초대해 미국인 억류 문제가 주목을 받도록 도왔고 그해 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배 씨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얼마 전 북한을 다녀왔죠.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대화 내용 등 방북담을 공개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친서를 들고 다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난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가 북한과 일본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9일 발매된 일본 잡지 주간현대 최신호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최근 만남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끝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나를 평양에 초대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지난 12일 밤 평양에서 김 제1위원장을 3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 최악이다, 올 들어 핵과 미사일 실험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후지모토 씨는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후지모토는 정치가가 다 된 것 같구나, 그러나 너와 외교는 하지 않아 라고 밝혔다고 후지모토 씨는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이에 대해 일본인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일북 간 가교가 돼 발벗고 나서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자신이 5월 하순에 재방북하겠다고 김 제1위원장에게 약속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꼭 자신에게 친서를 맡겨주길 바란다고 수기에 밝혔습니다. 또 5월 하순에 재방북 시에는 자신이 일본 정부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고 싶으며 살아있는 납치 피해자들을 전부 전용기에 태워서 일본에 데려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식사 자리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중앙당 제복에 플레어 스커트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지모토 씨에게 여정은 당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고 후지모토 씨는 이에 김여정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그러면서 올해 28살인 김여정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차남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 독신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 김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2013년 초에 태어난 딸 주혜가 감기에 걸려서 아내와 딸이 격리 중이라고 김 제1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완쾌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최룡해 당비서도 참가해서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했다고 후지모토 씨는 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후지모토 씨에게 그가 보내는 편지는 전부 읽고 있다며 일본에서 고생하지 말고 평양에서 다시 일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후지모토 씨가 고려 호텔 지하에 라멘집을 열고 싶다고 하자 김 제1위원장은 새롭게 개발된 미래 과학자 거리를 구경할 것을 권하며 올해 새롭게 정비할 여명 거리에 일본 라멘집을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70살의 후지모토 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의 어릴 적 놀이 친구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노르웨이 출신의 안데르센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요른 안데르센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고 노르웨이 공영방송인 NRK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올해 53살인 안데르센 감독이 북한과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데르센 감독의 가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데르센 감독이 이미 2주일 동안 북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의 가족들에 따르면 북한은 독일 감독을 원했고 최종적으로 지난 1993년에 독일 국적을 취득한 안데르센 감독이 선택됐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면서 27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982년부터 노르웨이 프로축구에서 뛰다가 1985년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안데르센 감독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1989-1990년 시즌에 18골을 넣으면서 외국인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지난 2000년 스위스 프로축구 FC 로카르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안데르센 감독은 독일과 그리스를 오가며 지도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3부 리그의 SV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감독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과거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도 헝가리 출신의 팔 체르나이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체르나이 감독이 이끈 북한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북한 축구 대표팀이 스벤 예란 에릭손 전 잉글랜드 감독을 영입하려 한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디언 신문이 하루 만에 에릭슨 감독이 북한 측 제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2009년 북한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맡아 4강에 진출시켰던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려 했지만 히딩크 감독이 북한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로부터 44년 만인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다시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 C조에서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고 최근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달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가량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이 4월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4만여 명에게 1950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은 올 1월 1362톤에서 2월 1260톤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3월 1545톤으로 전달에 비해 23%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1950톤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오늘 평안남도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4도, 양덕은 아침기온 1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평양북도 신의주, 수풍, 구성 지역은 아침까지는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끼고요. 한때 비가 오지만 낮부터는 역시 개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아침 8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8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는 맑아지는군요.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개성 1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신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조금 높습니다.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장신 해산에는 비 예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낮에는 맑습니다. 장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 풍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6도, 성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3도, 13도입니다. 자,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전 해상에서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앞바다가 1에서 2m,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예상됩니다. 오후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는 한때 비가 옵니다. 오후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1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의 미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는 미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괌에 있는 미군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실태를 다루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군의 우려 대상 가운데 하나로 둥펑 26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목했습니다. 사거리가 4,000km에 달하는 둥펑 26은 중국 본토에서 발사해 괌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이른바 괌 킬러 또는 괌 익스프레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괌엔 현재 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둥펑 26과 같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4척의 핵 잠수함 등 여러 전략 무기들을 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41%, 트럼프 후보는 40%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응답자의 19%는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될 본선거가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 사실상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된 뒤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이런 지지도 상승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12일 전체 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개시를 촉구한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전체 81명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22명으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앞으로 최대 6개월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직은 중도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신 수행합니다. 브라질 상원은 앞으로 특위 가동을 통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후 특위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81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됩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말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2차 세계대전 종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두 나라 국민들이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문 한국일보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에 두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는 73%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인 응답자는 4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데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인 응답자는 77%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일본인은 6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한국인은 찬성이 23%에 그쳤지만 일본인은 74%가 찬성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으로 해결됐다며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일본은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관련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 엔을 지원키로 합의했었습니다. 일본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3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가타니겐 방위성이 12일 도쿄 이츠카야의 방위성 부지 등 수도권 세 곳에 배치한 패트리어 부대의 철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 3월 이츠카야와 아사카 나라시노의 자위대 시설에 패트리어3 부대를 배치했었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성은 11일 요격명령을 먼저 해제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 안으로 들어올 경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